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밤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의의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혹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주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정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읽고 조금 해석하며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심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오늘도 이 귀한 단에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도하소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모두들의 심령과 가정에서 주를 사모하는 모두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몇 마디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고 받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말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도자 나기드라는 말은 지도자 혹은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아주 구체적이네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네.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아, 사무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지식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죠. 사무엘이 천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그게 선지자죠.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고 또 다른 곳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목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세 사람이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자, 사울이 지금 이게 전장에 9장에 보면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다가 수읍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와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산당에서 내려와서 집에서는 지붕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나라를 어떻게 하는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깨달음을 따라서 또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는 지식을 따라서 다 일러줬겠죠.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될 것이라 그러고 많은 조언을 줬겠죠. 밤새도록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보내면서 일찍이 일어났다. 9장 26절에 그랬죠. 동틀 때 즈음에 일어나서 그래서 27절에 보면 성읍 끝에 이르러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성읍 끝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잠시 서게 합니다. 앞서게 사환을 앞서게 하고 너는 잠깐 서 있으라. 9장 끝에 그 얘기가 나오죠. 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성령을 부으셔서 그 직분으로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통치자 곧 왕으로 세운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 구별하는 직분으로 구별함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 나기드 지도자 혹은 통치자 왕이란 말이죠. 통치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너무 당황스럽죠. 자기는 암나귀 찾으러 왔다가 우연찮게 사무엘 선지를 만난 것인데 사무엘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본인이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본 바도 없는데 그러니까 믿기지 않겠죠. 아유 무슨 그렇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는 그런 저게 생각도 해보지 않고 나는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 속으로 생각할 터인데 그러나 너무 확고하게 말하고 그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구체적인 징조들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셀사의 베냐민 경계 셀사인은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암나귀를 찾았다는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찾으러 나가서 암나귀는 찾았는데 아들이 안 돌아온다. 그렇게 걱정을 한다. 그리고 또 다불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근데 그 중에서 떡 두 덩이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징조입니다.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5절 보십시다. 또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영문은 수비대라는 거죠. 수비대 블레셋 사람의 영문 수비대가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수비대도 설치하고 마치 이스라엘을 관리하듯이 감독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우와 수금을 앞세우고 비파는 작은 하프 같은 하프 아십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피아노 건반이 있는데 옛날에는 건반이 아니고 이렇게 세워놨죠. 하프라는 것은 피아노 속에 있는 줄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돼서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뜯는 그런 그 악기죠. 하프라고 하는 악기죠. 그 하프가 이제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평편으로 하는 합시코드라고 하는 악기가 됐다가 그게 피아노로 아마 피아노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합시코드라는 악기가 있고 그다음에 피아노라고 하는 이제 건반을 이렇게 해서 치기가 쉽게. 그래서 연습을 잘한 사람들은 피아노 건반에서 어떻게 그렇게 손을 빨리 놀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곡들을 거기서 연주하는지 참 기교가 좋은 그런 이제 악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파, 작은 하프고, 소고는 작은 손에 들고 치는 북이고, 저는 플루트이죠. 필입니다. 오늘 필이고, 우리나라 옛날에 필이들, 오늘날은 플루트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 소리가 고운 그런 악기죠. 그리고 수금은 작은 현악기입니다. 그런 악기들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선지자의 생도들을 같죠.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과 같은데, 신학생들이 선지생도라고 더러 부르는 사들이 이런 악기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죠. 내게는 그는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때에 너 사울에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와, 놀라운 체험을 할 것입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아주 그 성령의 감동이 심한 강한 그런 곳에 모이면 그러니까 모임이 중요해요. 흩어져서 집에서 듣는 것도 좋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함께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역사하는, 모일 때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임에서 듣는 말씀하고 개인적으로 듣는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힘있게 일어나는 법인 줄을 믿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였다. 사울에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 다른 사람, 이전과 다른 사람. 이전의 사울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지도자로 쓰시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다른 사람이, 새 사람, 다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9절 보십시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과연 새 마음, 이전과 다른, 이제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무엘을 만나러 왔지만은 암나기 찾으러 왔다가 만났지만은 이제는 와, 이스라엘의 내가 지도자가 되다니, 무거운 책임을 맡다니,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잘 해야 될 때인데 하는 생각이 이제는 좀 정리가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할꼬 생각하면서 마음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 직분은 다 그런 거죠. 직분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다르죠.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가지고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예, 앞에 있는 두 가지 징조, 또 선지자들을 만나는 세 번째 징조까지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세 번째 징조는 여기 나오네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이 선지자가 아닌데, 저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친구인데 저 사울이 선지자냐? 저렇게 선지자들 속에 있어서 예언도 하고 하다니 신기하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그러죠. 분명히 찾았다고 말했죠. 그러나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통치자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그 얘기는 안 했다. 그 얘기를 다 드러나게 아직 다 드러날 것도 아니고 차차 드러나겠지만은 미리 얘기하면은 또 그것이 소문이 또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가지를 않았다.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오겠어요. 미스바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좋은 장소였는지 미스바로 자꾸 불러옵니다.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보통 성막이 있는 실로가 만일 좋은 장소였으면 실로로 다 모이시오 할 테인데 실로는 엘리가 죽고 아들들이 죽고 한 후에 또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방치되듯이 했고 기리앗 예아림인가 그렇죠? 거기에 가 있고 그런 상태니까 실로에는 모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불러서 왔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스라엘은 큰 체험을 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렇죠? 출애굽의 체험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한 열 가지 재앙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놀라운 체험을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유월절의 하나님 이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게 하소서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이 왕정 신정주의를 거절하고 왕정주의를 말하자면 신본주의를 거절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그들이 제안한 것이죠.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요청이지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 그들의 세우는 왕이 얼마나 헛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우쳐 주시고 또 참된 왕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암시하는 뜻이 있겠죠. 그 뜻을 위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 모아서 이제 그 내용을 쭉 말하면서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행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인 것을 이제 알고 알면서 그들에게 왕을 이제 세워주려고 합니다. 20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다 가까이 와라.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한 것 같죠. 뽑으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지명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은 베냐민 지파요 사울이다 선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다 모여서 제비뽑기를 시킵니다. 근데 제비뽑기가 우연하게 베냐민 지파에 걸립니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가족대로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니까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사울을 찾아도 없습니다. 사울은 소심한 그런 것이 좀 있어 보이죠? 금방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이제 알아준다고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주기 시작했다고 자기 선전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인물 같지는 않죠. 그런 인물 같으면 딱 있다가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뽑힐 줄 알았다. 내가 다 안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입니다. 여기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나올 법한데 그렇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이게 참 처음에는 사울이 괜찮은 인물이죠. 이 정도는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행구는 물건 더미를 가리키는데 물건 더미 사이에 숨었는 숨었다는 걸 보니까 소심한 거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뭐 좀 내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새 성격으로 말하면 내성적이라고 말하죠. 외향적인 막 활달한 성격보다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그런 성격을 내성적이라고 하죠.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아,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무엘은 미리 알았죠. 알고 또 밤새도록 대화해서 다 이미 다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마음 준비도 시켰고 했지만은 합법적으로 백성들이 선택해서 제비 뽑기할 때 무슨 뭐 수를 씁니까? 제비를 뽑아라 그랬는데 그것이 뽑혀서 사울이 되게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가 없겠죠. 합법적으로 뽑혔으니까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 왕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뽑혔고 보니까 근사한 왕입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아 왕이 될 만한 우리의 왕이라고 내세울 만한 근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하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자 이렇게 이제 다 말하자면 공동회에서 뽑듯이 다 선택을 하고 회의에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해산했습니다.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를 주신 모양이다 생각한 자들은 사울과 함께 가고 또 그렇지만은 어떤 비류 이게 무가치한 자들 NASB는 무가치한 자들 어떤 비류는 여기 비류라는 말이 벨리알의 자녀들 그렇게 되어 있군요. 벨리알의 자녀들 벨리알의 자녀들 비류라는 말은 벨리알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벨리알은 무가치한 혹은 악한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 무가치한 자들 여기 비류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무가치한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지금 암몬과 전쟁에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 되겠느냐? 옛날의 왕들은 다 장수니까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런 용맹과 능력을 갖춘 자들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왕으로 뽑히면 축하하고 아, 참 예, 기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또 아마 선물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이 무가치한 자들은 그 사람을 멸시하고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일꾼을 준비시키며 세우셨다. 그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일꾼 사울이죠. 사울을 준비시키며 세우셨습니다. 그는 사울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보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밤새도록 나라의 일을 다 많이 듣고 선지자의 지혜, 선지자의 조언을 많이 들어서 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옳은 것이겠구나. 교훈을 많이 받게 하였고 기름을 부으셨고 또 징조들을 통해서 예, 세 가지 징조를 줬어요. 두 가지와 세 가지, 나중에 선지자들을 만나는 징조까지 세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케 하셨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새 마음, 다른 사람, 이전과 다른 마음,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게 이렇게 다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교훈도 주시고 또 기름 부음도 주시고 징조로 마음에 확신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울이 믿지를 못했겠죠. 내가 그렇게 왕이 될 수 없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징조로 확실하게 세 가지나 징조를 줘서 확신시키고 성령의 또 마음,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것이로구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일하게 하시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다양하지만은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이 동일하시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일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주께서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이루시는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작정하시고 준비시키신 일꾼들을 주실 줄을 믿어야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기대가 되죠. 하나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 이분이 교회에 좋은 분일까? 벌써 내가 한 사람의 예, 처음부터 생각한 사람 잘 안 됐고 당에서 거절됐고 공동에서도 잘 안 됐고 우리 직분자에서도 안 됐고 또 한 사람 또 이분이 참 좋은 사람인가 배경이 참 좋고 예, 또 뭐예요 그 가족적인 배경도 아주 장로님 가정 다 이런 데서 참 좋고 좋다 싶은데 아 이분 또 안 되겠다 좀 안 됐고 또 한 분 이분도 아주 우리 교회 좀 왔다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한 인품이 괜찮아 보이고 아 이분이 오면 좋겠다 싶은데 자기는 저 예, 시골 목회하고 더 바닷가 있는 거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안 되겠다 그것도 안 되겠다 참 안 되겠다 예?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을 이제 꼬아보면서 안 되겠다 참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도대체 주시려고 하시는가? 예? 성경이 좀 익숙하고 또 신앙 입장이 분명하고 예? 장로교 교리 역사적 개혁 신학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고 분별력이 좀 있어서 보수정통적인 그런 입장을 잘 좀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에 전념할 그런 인물이면 다 좋겠는데 모두가 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어디 있겠는데 아 참 어디 있는가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찾아봐야겠다. 곧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부터 찾아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찾아보긴 해야 될 텐데 아 이거 참 어떻게 예? 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누구를 보여주시는지 그런 기대를 결혼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의 일을 그건 교회의 복이에요. 아 물론 목사의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 주옵소서 제가 이게 27년의 부족한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예, 이 목회를 또 이어서 또 다 발전시키고 다 양무리를 사랑할 그런 준비된 인물을 주옵소서. 그건 저에게도 복이지만은 여러분의 복이에요. 좋은 목사가 오고 안 오는 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우연히 뭐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은 백성 중에서 합법적 방법으로 선택되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암흑의 지명에서 암흑의 우리의 그 장로교적인 방법하고 비슷하죠. 아무리 목사가 이분이 괜찮다 싶어서 해도 전체 공동회에서 표결해서 모두가 다수가 아, 그 사람 좋습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죠. 목사가 아무리 이분이 괜찮아 보인다고 추천을 해도 당회에서 아, 그분은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하시오.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당회가 인정해야 돼. 찬동해야 되고 또 모든 재직들이나 또 모든 교인들이 아, 그 사람 좋습니다. 예, 그 정도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누구 사람들 마음 몇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합법적 방법으로 돼야 될 것이다. 모든 회중이 모여 그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직분자들은 오늘날 신약교회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늘 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 가르친 대로 예, 뽑아야 되죠. 회중의 모범이 될 만한 자를 세우라고 되어 있죠. 예. 사도행전 6장 3절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집사를 뽑을 때도 집사를 세울 때도 아무나 세우라고 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 회중 가운데 신앙생활 평소에 잘하고 11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건 기본이지요. 직분자가 예배도 잘 안 드리면 직분자가 예,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은 집회에 잘 참석하는데 직분자는 예, 수요일 밤에도 금요일 밤에도 기도하는 데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다 없으면은 주일도 아침 저녁으로 다 없고 그러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그처럼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집사도 그렇게 하니까 그 이상의 장로나 권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독들을 세우려 할 때 장로들을 세우려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첫 번째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예, 요약과 같고 전의 그 요점이라고 그랬죠.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의 지식이 신앙 지식이 분명하고 신앙 지식이 잘못되면 사람의 사상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이 세상에도 정치인들의 문제는 사상의 문제예요. 그 사상이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이 투철하면 건전한 길로 가지만은 그 사상이 본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주사파 80년대의 대학의 운동권들이 했던 그 김일성 사상입니다. 80년대에 대학에서 소위 그 무슨 그 동아리들이 배우는 그것이 바로 막스 레닌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운동권의 소위 주사파 교육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던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우리는 막스 레닌 사상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사파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온 사회에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그건 악마적인 사상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들은 순진하게 경제 평등을 해서 다 좋은 것처럼 모두가 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집니다. 어차피 못 사는 거니까 어떻게 해도 못 사니까 우리가 평등이 얼른 들으면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게을러 빠진 얘기입니다. 가난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 때려 부숴가지고 평등하게 하면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지 절대로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삼성, LG 다 때려잡아버리면은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처럼 부자세 많이 매겨서 다 세금 나눠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다 망하는 길입니다. 삼성, LG를 때려잡을 게 아니고 그런 삼성, LG 같은 거를 더 많이 10개, 20개, 30개를 만들 생각을 해야 나라가 잘 사는 거지. 부자세 거둘 생각하지 말고 같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누리도록 그렇게 능률이 있는데 모든 그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그래야 발전하지. 전부 노조들처럼 일은 안 하고 데모만 하면서도 월급은 1억씩 받는 그런 귀족 노조들을 만들어 놔갖고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일도 안 하고 돈만 타가는, 그러면서 정치 활동이나 하고 하는 그것이 그런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 많이, 국회의원 1인당 아마 1억 아니고 고작한들 다 합치면 매덕이 들 것입니다. 1인당 매덕씩.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저런 서양의 모범적인 나라들처럼 아주 국회의원 봉급을 확 깎아가지고 봉사정신으로 자기 직업이나 자기 모든 걸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해야 진정으로 참 봉사가 되지. 이거는 나라를 위한 것인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들면은, 그래서 누가 그런 글을 잘 썼더라. 국회의원 요새 뭐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해버리는 지금 아주 회계망측한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러지 말고 아예 국회의원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자. 국회의원 특권을 완전 박탈하자. 그런 글을 써서 제가 통쾌하게, 그거 참 잘 썼다. 나도 동감한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검찰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검찰도 특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검찰은 자기 직무를 철저히 다 수사하는 거는 수사하게 해야지. 완전히 정치에서 독립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해야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게 해야지. 그것이 바른 거고 바른 정로고. 그러나 국회의원도 특권 계층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봉사해야지. 모두들이 모두가 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온 줄 알고, 그리고 모든 의견이 쪼개져서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것이 그것이 순리지.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의견이 쪼개지면 공동회 열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최종적인 권위죠. 국민 투표를,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은 수상한 것이에요, 그거는.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모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국민들이 그건 아니다, 그건 지나치다, 옳지 않다, 그러면은 안 하는 거지. 국민 투표를 두려워하는 것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회 봉사자들을 흠과 점이 없는 지식과 도덕성과 인격에 있어서 온전함이 있는 자들을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성경의 교훈을 근거해서 합법적 방법으로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그것이 옳은 길이다. 합법적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늘 여기 본문에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으나 어떤 자들은 그를 멸시했다. 그렇죠? 아, 멸시했다. 하나님의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했잖아요. 미스바에 다 모여서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같으면은 공동회 열어서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투표해서 그것이 법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된 그런 일에 모두들이 다 승복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 교회를 휘저끌어 놓고 공동회 열어서 투표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는 간다 그러고 떠나가 버리면 그러면 뭐 하려고 공동회에서 처음부터 가지. 휘저끌어 놓고 왜 나가? 그러면 공동회라는 것은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다 휘저끌어 놓고 나는 의견 맞지 않아서 간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가지. 왜 휘저끌어 놓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의견이 쪼개지면 국민투표해서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면서 화합을 이루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라를 분련시키고 분쟁을 시키는 것은 그 좋지 않죠. 좋지 않죠.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지 하거나 불평하고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에 그것을 잘 말씀했죠.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2장 2절 이하에는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교훈을 하고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불평하고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다 준비하여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는 성경의 교훈과 합법적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에 불평하고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교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주님 예비하신 일꾼을 주님 보이시며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고 교회의 유익만 끼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모두들이 주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 단합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받들고 이룰지언정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